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일곱 대접 심판 후에 오는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아닌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3년 반 바로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심판과 구원의 반복적인 기록임을 살펴봤죠.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 말세 때 일어날 일들 중에 마귀의 세력의 심판에 중점을 두고 기록이 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7장과 18장에는 각기 다른 관점으로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서의 관점에서 본 마귀의 세력의 멸망과 경제적, 물질적 관점에서 본 마귀의 세력의 멸망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 종교적 세력으로서의 마귀의 세력의 멸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바벨론과 동일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를 뜯어먹으면서 자멸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죄는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대 멸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그 로마 제국을 멸망케 한 고트족이나 반달족이 로마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도덕적 부패가 로마를 멸망케 한 것이라는 것은 어느 역사가나 동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구소련의 붕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르바초프의 용단이 소련을 붕괴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세계 각국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율락녀들이 러시아 여자들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악은 스스로를 괴멸시키고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자신들을 몰아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 잠시의 쾌락 속에 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미국도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이렇게 죄에 여전히 물들어 있고 악한 것들을 계속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떤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당신 사무실에다가 그 쥐를 잡는 끈끈이를 놓고 계셨어요. 참 처량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쥐 잡는다고 끈끈이에다가 치즈를 이만한 거를 하나씩 이제 넣어가지고 끈끈이를 이렇게 놓고 계신데 며칠 전에 놓은 끈끈이에 쥐가 한 마리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쥐가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끈끈이에 붙어 있는 치즈 먹느라고요.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를 몰라요. 계속 치즈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세상 것들에 탐닉해 있고 취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톨스토이의 참회록 서두에 보면은 그 톨스토이가 동양의 어떤 불경에서 읽은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톨스토이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쫓겨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우물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시커먼 용이 입을 딱 벌리고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우물 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잡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뭇가지를 또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더래요.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이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월. 조금 있으면 세월이 가게 되면 이제 그는 떨어져서 용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그 나뭇가지에 꿀이 조금 흐르고 있었는데 그 꿀을 핥아먹느라고 이 상황을 잊고 사는 거. 이것을 죄인들이 사는 인생이다 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 주는 달콤한 세상 것들을 즐기느라 자신들의 멸망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하필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대표적인 병으로 그렇게 묘사하는지 아세요? 그 한센병의 가장 큰 위험은 그분들이 몸에 감각이 없대라는 거예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눈이 아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 이물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통증이 없으면 그냥 그 이물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눈을 망가뜨리는 거죠. 햇빛이 오면 눈이 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햇빛을 바라보면서 눈이 타들어가는데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이 곪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면 이 손에 무리가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빗자루를 잡더라도 살짝 잡고 이렇게 쓸죠.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힘을 있는 대로 주어가지고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코가 썩어가도 몰라요. 아프지를 않으니까 약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썩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게 정말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거예요.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홀려서 자기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직시하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끈끈이에 붙은 쥐는 자신의 위험을 직시하고 그 치질을 빨리 버리고 탈출을 시도했어야죠. 우물 속에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은 꿀을 핥아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물에서 나갈 방도를 찾았어야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그 끈끈이에 붙은 쥐와 같은 존재들이며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꿀을 핥아먹고 있는 사람들과 방불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험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치즈와 꿀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봉착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눈을 뜬 거죠.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 그 맛있는 치즈와 꿀에서 눈을 돌려서 탈출의 몸부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설렁설렁 눈곱도 안 뜬 그런 게으른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뭐 이덕화 톤으로 여보세요. 지나가는 분 시간 있으면 저 좀 구해주고 가세요. 그럴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해야죠. 그죠? 지푸레기도 잡는 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데 정작 그것을 알았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저희 후배들이 음악을 하는 후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훌륭한 대학 교수들이 다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음악을 하도 좋아하니까 공부를 하면서 강남에다가 이렇게 작업실을 하나 꾸미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작업실에 놀러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그날. 근데 뭐 아이들이 별로 시큰둥하게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녘에 불자동차 소리가 너무 가까이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건물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복도가 까만 연기로 꽉 차 있어요. 숨을 한번 확 들이마셨는데 돌아서갖고 침을 뱉었더니 석탄 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가 뚝 나와요. 그 정도로 불이 나면은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그 매연에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창문을 열었더니 이미 소방수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층을 딱 보니까 2층에 한국에는 LPG 가스통이 있잖아요. 그 LPG 가스통이 이만한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지금 글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저씨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데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서는 죽어가고 있는데 회의를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셋이서 팬티만 입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날 아침에 저랑 셋이서 같이 교회 갔어요.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텍사스 A&M에 와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여러 차례 갔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가 됐고 한 사람은 부경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 부경대 교수로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을러지려고 할 때마다 그때 형님이랑 팬티만 입고 살려주세요 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제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2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그 이혼이 오히려 복이었죠. 그 후에 이분이 얼마나 바뀌었냐면 이분이 LA 밤거리의 황태자였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신 분이고 즐긴 분인지. 근데 중국의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괜찮잖아요. 한 잔 정도. 얼마나 이분이 결단을 했냐면요.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니까 야 왜 그래 한 잔만 해. 그런데 술잔을 거꾸로 딱 엎어놓고 아니야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질 거야. 그리고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 로마서 강의 14권짜리 6권짜리를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그 책들을 다 사셔가지고 독파를 하세요. 그리고 제 설교 테이프를 5번, 6번 들으셔갖고 그거를 다 숙지를 한 다음에 자기 직원들 모아놓고 그걸 다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직원들과 늘 성경 공부하시고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변해요. 치열하게 된다니까요. 눈을 떴기 때문에. 이제 감각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감각했던 그 시절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자들, 위험을 직시하게 된 성도들은 이 땅의 치즈와 꿀에서 하늘의 보물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치즈와 꿀을 위해서 죽어라고 달렸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경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는 음녀의 세력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산다는 것이죠. 치즈와 꿀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반면에 눈뜬 자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 다 가지면 안 되나요? 24절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쪽 거를 쫓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서로 악유다툼하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뭘 해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뭐였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 수정 이런 보물들이 다 누구였어요? 여러분이었죠? 교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인 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성품과 인격으로 훈련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치즈와 꿀에서 관심을 돌려서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열심히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 지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꿀과 치즈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멸망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빚어가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그거 하다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멀어서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은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멀어서 세상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미 어두운 데 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또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이간질을 하고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치즈와 꿀을 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검소하게 사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 신앙의 경중을 잴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매는 어디서 나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늘에 쌓는 보물은 사랑이라는 열매로 그들의 삶에 맺히게 되기 때문에 절대 세상에 눈을 두고 살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그 광야에서 짐승을 탄 음녀를 만나죠.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을 그 광야에 거하면서 양육받는 곳이죠. 거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교회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뭐 하는 것이다?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양육을 받아요? 뭐 하라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양육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14절. 그 여자가 교회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역시 광야로 날아가죠.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우리는 광야의 인생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촛불 들고 어디 나가서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는 특별한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시구만요.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 갖고 외족을 무찌르는 그 이순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은 거북선 뺏긴 이순신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인상 팍팍 치면서 수십 년 동안 서 있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순신이 거북선 뺏기면 할 게 뭐 있어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인상이나 쓰면서 계속 복도옥장 간판이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 거룩한 자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마귀의 세력 음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이곳에 그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음녀를 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빨리 간과한다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예언해 놓은 책이 아니라 현재를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싸우라는 병서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언제 필요한 거였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성령의 검. 이게 언제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니들이 죽게 하듯 복종해라. 상전들아, 종들을 형제 대하듯 해줘라. 이거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신갑주였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가 필요하다. 그게 에베소서 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그 음녀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음녀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치즈와 꿀로 미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이 광야의 삶 속에서 1260일 동안인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음녀를 이기고 있는 증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남편에게 목숨 걸고 복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종들을 형제처럼 대해주고 상전에게 상사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 그 사랑의 삶, 복종의 삶이 나와야 여러분이 음녀를 이기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그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녀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꿀과 치즈를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그러면 그 음녀와 짐승의 미혹이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해야 돼요. 더 진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붉은빛 짐승이다 그래요. 근데 그 짐승은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바로 그 짐승이죠.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똑같죠. 이 짐승은 우리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였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흉내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은 12장에 등장하는 용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여기서 용은 사탄이었어요. 마귀. 그 용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어떠세요? 똑같아요. 이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도 역시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이고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역시 그 짐승과 같은 운명 공동체이며 본질적으로는 같은 하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짐승도 붉은색이고 용도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음녀도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의 색을 나타냈죠. 그리고 사치와 영광의 색으로도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붉은색은 성경에서 죄의 색깔로 나타나요. 그와 동시에 붉은색과 자주색은 부자들만 입던 심지어 왕들이 입던 사치와 영광의 색이기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아시죠? 바로 그 루디아가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붉은색 옷감을 취급하는 아주 부유한 무역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느라고 붉은색 홍포를 입힌 거예요. 너 왕이라며? 그럼 빨간 거 입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힌 거죠. 이렇게 붉은색은 죄의 색임과 동시에 세상의 힘, 영광, 부, 사치, 허영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멸망하는 바벨론도 역시 같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16절 보세요. 가로대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죠.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보세요. 여기도 바벨론이 보석으로 꾸미고 붉은 옷과 자주 옷을 입고 있다라고 나오죠. 용도 붉은 용이었고 짐승도 붉은 빛이고 음녀도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세력은 항상 힘과 부와 사치로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모습인 거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그 마귀의 세력이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는지 알 수 있어요.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방 우리가 18장에서 찾아 읽었던 그 바벨론과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큰 성 바벨론과 음녀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들로 꾸미고 있는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부와 사치와 힘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은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 그래요. 이 금잔도 역시 구약에서 인용된 부분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보자고요.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여기서 가증한 것이 뭔지 신명기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18장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9절에 가증한 행위가 나오고 12절에 가증한 일이 나오죠.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토에바예요. 이 토에바는 원래 우상 숭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증한 행위, 가증한 것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 단어가 70인용에서 헬라어로 부델리그마로 번역이 되었고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어 부델리그마 역시 우상 숭배, 혐오스러운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잔에 부델리그마,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귀의 세력은 사치와 허영, 세상의 힘 같은 달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그 사치와 허영과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그 가증한 일,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토해봐, 이것을 경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증한 것의 내용으로 나온 것이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를 예로 들고 있잖아요. 전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증한 것 토해봐예요. 부델리그마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번역이 된 아카달토스도 역시 우상 혹은 악마적인 것을 가리키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상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 만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똑같이 아카달토스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이게 아카달토스거든요.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걔네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 여기서도 더러운 자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바로 아카달토스인데 그 더러운 자 알카다토스를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은 모두 우상 숭배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음행,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음녀와 바벨론, 마귀의 세력은 부귀와 영화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다른 말로 치즈와 꿀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고 거기에 미혹을 당해서 그 땅의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과 신앙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음행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광과 사치와 부의 색깔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걸치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한껏 멋을 내고 있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 자태는 가히 매혹적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습 아니에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그걸 달라고 온 사람들이 거의 태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음녀요, 바벨론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가르침은 이 음녀의 소나기에 있는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르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 화려한 옷차림의 음녀와 반대로 순결한 성도들은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안에 오늘 계시록에 나온 음녀가 입은 옷차림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금, 진주, 값진 옷.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장하십시오. 머리를 지나치게 꾸미지 말며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음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교회야, 너희들은 음녀처럼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에 동의하지 말고 너희는 염치와 정절로, 그러니까 소박하고 정숙하게, 이런 뜻이에요. 너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라. 착한 행실로 너희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가꾸어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라니까요.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이걸 쫓다 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잘.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와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인내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금잔에 속지 마세요. 그가 갖고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에 속지 마세요. 그가 입고 있는 붉은 옷에 속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서 침 질질 흘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만 가득 들어있을 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다른 걸로 여러분들 치장해갖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나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머리도 안 갖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고요. 깨끗이 감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셔야죠. 그런데 그냥 억지로 이쁘게 보이려고 말이죠. 막 몇천불, 몇만불짜리.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화장품이 있대요. 그걸로 그냥 얼굴을 떡칠을 하고 멀쩡한 눈썹을 다 밀어가지고 말이죠. 끝에 이만큼 남겨놓고 이거 그냥 아침마다 그리느라고. 그것도 잘못 그려지면 지가 잘못 그리고 남편한테 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아주 신혼여행 가서 우리 집사람 세수하고 나오는데 눈썹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저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어려서 혹시 장티푸스 앓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요새 있는 거 그대로 쓰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품 이런 거. 아니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루이비통이거든요. 뭐 O하고 U자 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루이비통하고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걸로 우리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 열심히 갈고 닦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화장품으로 얼굴 떡칠을 해도요, 진짜 그 순결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수녀님들의 맑은 얼굴, 그 얼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남자들은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속이 영그른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아름답고 이쁜 것은 마음이 아름답고 이쁜 사람들이라고요. 일찍이 예레미야도 똑같은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이 금잔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금잔이에요.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은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어서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세력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와 짐승의 수중에 들어있는 세상은 전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그 금잔은 세상을 취케 만드는 거란 말이죠.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마음을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사랑하라고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내뱉는 짐승의 소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해 낼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의 결국은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나의 밭을 좀 금과 은이 가득한 그런 금밭, 은밭으로 만들어주세요. 나의 상황을 좀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것은 나의 밭을 금밭, 은밭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요? 금이 이만큼 쌓여있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거름이 적당히 있는 그런 밭이 옥토며 좋은 밭이에요. 금밭에서 씨앗 자라는 거 보셨어요? 자갈밭에서도 씨앗은 안 자라요. 이 밭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면 그 밭에서 씨가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거기는 거름이 있어야 돼요. 때로 여러분은 똥구덩이 같은 그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그 거름 같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좋은 밭, 거기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무럭무럭 커야 되니까. 근데 금밭, 은밭 이거 달라는 게 어떻게 기독교겠어요. 그게 음녀의 미혹이라니까요. 금, 보석, 진주로 미혹하는 자. 금잔을 들고 있는 자.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여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비밀이다 그래요. 여기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스테리는 시크릿하고는 다른 뜻이죠. 시크릿은 감추기 위한 비밀이고 미스터리는 알려지기 위한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원래는 맞아요. 그 말은 그 음녀의 이마에 쓰여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그 이름은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뭔가를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큰 바벨론이 뭔지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자고요. 그 이마에 더러운 이름을 가진 그 음녀는, 이마에 이름을 가진 그 음녀는 우리가 13장에서 공부한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땅에 속한 자들을 생각나게 하죠. 계시록 13장 16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즉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을 받은 저주받은 자들의 어미라 불리는 그 세력 음녀는 금잔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숨기고 그 잔에 들어있는 것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서 미친 짓을 하다가 죽게 만드는 무서운 세력인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미혹에 꿋꿋이 맞서서 이겨내는 사람들을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름을 받았는데 얘네들하고 우리는 다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여러분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확실합니까? 자신 있으세요? 근데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붉은 옷으로 미혹하는 음녀의 화려한 유혹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금과 보석과 진주가 부족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분들이지 이 땅의 보물로 울고 웃고 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기죽지도 마시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사악한 음녀의 미혹을 이겨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마땅히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부디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주님은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당신에게 건강을 청했으나 주님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당신에게 부귀를 구했으나 주님은 저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당신께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제가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저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당신의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음녀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